고린도전서 7번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임 1.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영. 오치만 형제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필자의 영을 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틀림없이 그의 영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읽을 때 그 필자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영을 만지기 위해 우리는 바울 자신과 고린도의 민리들의 배경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유대인이었고 그의 조상들의 종교에 절대적으로 전념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그의 절대성 때문에 그는 복음과 예수의 이름과 교회에 반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와 교회를 반대했을 때 주 예수님이 그에게 오사 그를 분별시키고 그에게 위임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명했습니다. 주님의 위임에 복종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한 사역 여행 도중 그는 헬라의 문화적인 도시인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의 철학적인 헬라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말을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을 때 그들은 초기 은사들, 즉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 은사들은 영적인 씨들로서 그들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루간 생명과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이러한 은사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루간 생명과 성령에 의해 살기보다는 여전히 헬라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지혜와 철학의 생명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생명과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들의 철학과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고린도의 민리들은 그들의 철학에 속한 세상적인 지혜로 인해 다른 마음과 다른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선호와 선택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난 개발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나의 선호는 아볼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의 민리들 중 어떤 이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의견과 말하는 방법들이 분쟁이나 다툼이나 음란이나 소송과 같은 것을 포함한 많은 악한 것들을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혼생활에 관해서도 역시 혼란과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어떤 형제의 아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와 함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했습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의 민리들 가운데에는 다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은사들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헬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을 살지 않고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 철학의 생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삐뚤어지고 철학적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민리들은 그들의 죄와 철학과 문화에 의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은 그들을 그가 증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인도할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 안에 있는 이러한 부담은 특히 이 책의 처음 두 장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의 처음 두 장은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도 이 장들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많은 구절들에 의해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의 중점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장들의 중점은 바울이 그의 영 안에서 벗어난 철학적인 이 민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장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나 승천한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끝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간적 방법은 협상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날 때 거기에는 잠잠함이 있습니다. 잠잠함과 단순함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왔을 때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맺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좌절당하셨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절당하고 좌절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죽임을 당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 우주를 잠잠케 했고 우주 가운데 극도로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 깊은 속에서 권도에 빗나간 사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감동시키고자 열망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소리로 다른 것들을 말했습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게바에게 속했다. 난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을 무엇으로 참담케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만 그들이 잠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영 안에는 민의를 그가 전파하고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그리스도는 잠잠한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은 기꺼이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분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전파한 그 그리스도이다. 이제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며 싸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좌절당한 그리스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바울의 영은 이러한 다투며 시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단순함과 잠잠함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1장 17절에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의 지혜는 철학적인 이론을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추구역으로 탁월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는 높여짐 또는 우월함으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탁월한 말이나 지각된 지혜를 과시하려고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지각된 이론이나 말의 탁월함을 지향하고 단순한 말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은 단순하며 말의 탁월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는 지각된 지혜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인들이 지각된 사람들, 즉 지각된 환경 안에 태어나 그 영향 가운데서 양육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인들을 그 뒤 출생한 지각된 환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철학과 이 세상적인 지혜 안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지고 왔다. 나는 너희들의 철학적 이론의 탁월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멸시받고 거절당했다. 그는 사람의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에 있을 때 다투지 않았다. 그는 잠잠했다. 왜냐하면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그리스도이다. 바울의 전파는 전적으로 헬라 철학의 원칙과 반대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철학에 의하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전파는 철학적이거나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전파와 나의 증거를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으며 은혜로 초기의 은사들, 즉 거룩한 생명과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께 받은 것에 따라 살지 않았다. 내가 받은 초기의 은사들은 진보되지 않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은 여전히 유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제 나의 부담은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초기 은사들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헬라 문화와 지혜와 철학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처음 두 장을 썼을 때의 바울의 영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으로 쓰면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강조했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앞에 17구절들에 대한 합당한 이해에 달려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서신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의 부분에서 바울은 초기 은사들과 그리스도께 참여함에 대해 말합니다. 나가서 바울은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같은 것,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의견으로 조화될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18절은 이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처음에 있는 이는이라는 작은 말은 18절이 17절의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한 데 있어서 중심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산출된 교회를 갖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신자들이 그것을 위해 싸운 바 할례율법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방 신자들에 의해 장려된 철학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계명들을 폐했고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인 철학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대인들과 철학자들을 선동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따른 그들의 주의를 전파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 비롯된 고린도의 민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의견이나 철학적인 지혜를 대체하고 어떤 배경에 접착되어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루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가 역사할 때 분열은 다 끝날 것입니다. 전적인 선호나 인간적인 지혜를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바울은 말의 지혜, 즉 철학적인 이론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이론에 빠져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1장 5절에서 표현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표현이며 십자가를 말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수들이나 교육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에게는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방함에 있어 아무런 반응 없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에 대해 내게 말하지 말라. 누군가 나를 멸시하면 난 그에 대항하여 반응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난 싸울 것이다. 더구나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난 자신을 방어하고 그를 먼저 때려눕힐 것이다. 땅의 법도 나에게 자기 방어의 권리를 보증해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 내게 말하지 말라. 그와 같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 특히 죄악적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 18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라는 표현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구원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나는 구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정도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난 지금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심. 1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함으로써 그 구절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자들의 지혜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러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피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특별히 죄악진 헬라인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헬라인들은 자신이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자신을 지혜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혜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총명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총명을 피하실 것이다. 너희 자신을 지혜 있다거나 총명하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 멸하여지거나 피하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절에서 바울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날 지혜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습니까? 뉴질랜드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대만에 있습니까? 어떤 국민적인 문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장 지혜 있고 지학적인 국민들이라고 여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는 못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지혜를 수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학자나 변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청년들이 학자들과 변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2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고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그 전도는 일반적인 전도와 다릅니다. 전도는 말씀을 공급하는 수단이고 여기에서의 그 전도는 전파한 것, 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 메시지 또는 전파한 것에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고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메시지에 미련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데나 쓰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단순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학식에 있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웅변적인 표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는 단순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이론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의 복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한의 예를 쫓아야 합니다. 그의 저서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합니다. 4절에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 말합니다. 14절에서 그는 단순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바울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견대로 한다면 그는 철학적인 이론에 뛰어난 용어들을 내놓기 위해 그의 지식을 동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중하게 이것을 회피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처음 파하기 위해 곤두에 갔을 때 그는 타고난 언변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순하고 짧은 표현, 즉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것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단순한 방법으로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이 우리 말의 유창함이 아닌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표적과 지혜.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전파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기적적인 표입니다. 종교는 표적을 필요로 하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지혜는 철학에 속하고 그것은 헬라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철학적인 헬라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갈망하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바울은 지혜나 표적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비웃으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저를 믿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출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셨으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지혜 대신 거기는 약함과 어리석음만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에 따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는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철학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기적을 쫓는 유대인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함.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전파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전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틀림없이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헬라인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매우 지학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혜를 탐구함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를 배운 데 관해 매우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계획하고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능력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둘 다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삶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삶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조차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분의 약한 것도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